세상 사리가 늘 그러하듯이 요즘 특별히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 온 세상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 포함해서 온 세상이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이제 철수하기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탈레반의 공격이 심하게 이제 이어지면서 8월 15일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완전히 이제 장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이 8월 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두 철수하겠다 공표를 했어요. 여인들에 대한 심각한 테러 위협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영국군하고 그 다음에 미국군 거기 이렇게 철조망으로 이제 장벽을 쳐놓았는데 아이만이라도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그 아프간 여인들의 아이와 같은 그 소망을 담아서 여인들이 또 남편들이 3m 높이의 저 철조망으로 아이를 던지고 그러면 저쪽에 군인들이 지금 받고 하는 그러한 그 비참한 일이 지금 수도 카불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8월 26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저녁 6시경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 남쪽에 에비게이트 또 거기에서 한 250m 정도 떨어진 베런 호텔에서 연쇄적으로 IS의 자살 폭탄 테러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서 이제 캡처를 한 겁니다. 카불 공항 호텔 테러 미군 13명 등 90여 명 사망, 이렇게 이제 신문 기사가 이제 뜨고 있습니다. 미군을 포함해서 미군 13명을 포함해서 90명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사상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글이 한번 보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성명서를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누가 저희를 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ISK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이 일을 주도했다, 이와 같은 그 정보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ISK는 영어로는 IS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렇게 되면서 호라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호가 H로 우리말로 시작이 되는데 영어로는 KH가 돼서 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런 그 스타일의 그 말로는 K가 묵음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호라산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K는 이슬람 이제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여러분 IS 아니면 ISIS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아마 2년, 3년 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시리아 난민 사태가 생기고 또 이라크에 이제 공백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슬람 국가, 이슬라믹 스테이트를 창설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테러리스트들이 시리아 많은 그 영역과 그 다음에 이라크의 넓은 그러한 그 영역을 이제 차지하고 그러고서 많은 테러를 감행하고 이슬람 원리주의를 실행한다고 하고 많은 난민들 밖으로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이제 악한 일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이 IS의 지부가 생겼는데 그 지부의 이름이 이슬람 무장단체인 그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호라산. 그래서 영어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SK, 아니면 미국 사람들은 IS라고 얘기하지 않고 ISIS라고 얘기해요. ISISK 아니면 ISILKP 등으로 이제 불리는데, 호라산은 이란 동부,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간, 파키스탄을 아우르는 그 옛 지명이 이 호라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지역의 IS 지부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IS는 시리아와 이라크 영토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가 미국과 그 다음에 국제동맹군에 밀려갔고 세력이 지금 현재 크게 약화가 됐어요. 약화가 되는 와중에도 여러 나라로 이제 진출했습니다. 그 중에 아프간에 진출한 이런 그 단체, 이게 이슬람 국가, 그 다음에 호라산이다. 그래서 이 ISK가 2019년 8월 카불에 있는 그 서부 결혼식장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해서 63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고, 2020년 지난해에는 카불 대학교에서 총격 테러를 주도해서 20명을 숨지게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자살폭탄 테러, 총격 테러 이런 거를 그냥 무자비하게 이렇게 감행하는 A와 같은 그 단체가 ISK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ISK는 탈레반하고 무슨 관계냐? 둘 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원리주의 이걸 추구하는 과 같은 그 단체인데 서로가 좀 반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레반이 지금 미군 다 내쫓고 이렇게 전체를 이제 장악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 미국과 거래해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종교 전쟁을 지하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하드 무장 세력을 뭐 배신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탈레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와 같은 그 이슬람 원리주의 이런 그 원칙을 고수하면서 폭탄 테러, 뭐 총격 테러 이런 거를 마음대로 감행하는 말 그대로 아주 무서운 이와 같은 단체가 ISK입니다. 그래서 ISK는 인원이 한 500명에서 수천 명 되는 것으로 그렇게 UN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탈레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무지무지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한 ISK는 탈레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탈레반보다 더 무섭다. 사실 9.11 사태 이전까지는 미국 공항이 그냥 누구나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자유로웠어요. 근데 9.11 테러 그 이후에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이슬람 포비아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공항에 이렇게 가갖고 여러분 저 그림 보시면 이슬람 사람 저렇게 터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 공항에 저렇게 터반을 쓰고 뭐 이렇게 턱수염하고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거나 내가 탄 비행기 저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무지무지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난 한 20년 동안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 등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슬람 포비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비아는 두려움이다, 공포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자살 폭탄 테러 이제 생기고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뭐 국민을 도운 아프간 사람 378명을 특별 수송 기편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수송해 왔다고 하는 이런 수송 소식이 여러분 귀에 이제 다 들려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의 도착에 맞추어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거주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이 사람들 들어온 거에 딱 맞추어 갖고 더구나 박범계 그 법무부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민은 신청, 심사 기간, 심사 절차라는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하지만 이분들은 아프간에서 한국 국익을 위해 기여한 조력자인 만큼 난민보다는 생계비, 정착지원금, 교육면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프간 사람들이 이제 수용하는 것은 정말 참으로 민감한 그런 사안이에요. 더욱이 이 탈레반의 무자비한 만행, 이번에 또 ISK가 보여준 자살폭탄 테러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이 문제에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신중하게 이 문제에 지금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지금 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너무나 손쉽게 이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또 자화자찬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전 세계 가장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면서 뭐 우리 K방역 세계 최고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늘 뭐라 그럴까 거짓 선전한다 그럴까 하여튼 이런 거 하는데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그 감성적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불쌍한 어린아이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림 몇 장 보여주면 그냥 거기 푹 속아 넘어가서 해야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그 끓는 냄비처럼 그래서 알루미늄 냄비 한번 끓여보세요. 얼마나 쉽게 달아올랐다가 얼마나 쉽게 이게 이 차가워지는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 심성이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가서 불을 질러 세계 최고의 뭐 제일 먼저 뭐 뭘 잘했다 뭐 등등 이렇게 하고 이제 불을 질른단 말이에요. 왜 이걸 불을 짓는다고 우리가 이제 보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9월 24일 북한군에 의해서 어업 지도 공무원이 살해가 됐어요. 바다에서. 정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 살려고 내려온 북한 주인 두 명 판문점을 통해서 즉시 추방을 했어요.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쉽게 예상하잖아요. 가자마자 즉결 처분 당하든지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거, 이런 정부를 보면서 과연 정말 우리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저렇게 아프간 사람들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부가 2,500만 명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 한번 뻥긋하지 않아요. 오히려 유엔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아마 포기하고 기권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런 정부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아프간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해 왔다 이런 거 자랑을 하니까 그 진정성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쇼를 한다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국민들이 정상적인 국민이라고 하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방역이다 이거 하고 모든 게 다 실패로 돌아가고 부동산 실패, 젊은 사람들 실업률 최고로 높죠. 그다음에 다음 세대 넘겨주는 그런 빚이 엄청나게 지금 불어났잖아. 이런 모든 거를 만회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선정적인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국민들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정부가 아프간 사람들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아프간 사람들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구조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 이거 자체가 말 그대로 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더구나 우리는 일본과 같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왜 이런 일을 선뜻 하려 하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 더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들은 선뜻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그걸 왜 먼저 나서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이 이렇게 올바른 그런 국민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통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이 아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8월 26일 날 한국교회 총연합회,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교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교총이 이 사람들이 이제 수용하는 이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계들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등등해서 이런 모든 단체가 하나의 구성체를 이제 형성을 했어요. 이 이름이 이제 한교총입니다. 성명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에 의해 채용되어 협력한 직원과 가족이 무사히 입국했습니다. 정부가 미군 철군과 카불 함락 이후 발생한 긴급 상황에서 우리 군을 도왔던 아프간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 입국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일단 한교청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성명서에 썼냐. 그러나 국내 반대 여론을 의식해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로 명명한 것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정부는 절차와 결정에서 절제와 균형감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연이어서 한국교회는 근본에 입국하게 된 아프간 사람들에 대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가지고 이들을 대우하며 아프가니스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가슴으로는 따뜻하게 맞이하는데 냉철하고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우려와 훗날 샤리아법, 이슬람의 그 율법이거든요. 무자비한 그와 같은 그 율법, 이게 샤리아법인데 훗날 샤리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목소리도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부 측에 성명서를 이제 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한교청 성명서의 우려 내용에는 정부,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국민들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맨 뒷부분에 이렇게 그 우려하는 부분 그 표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에 정부, 특히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 교회 목사들, 그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슬람 난민 문제, 또 왜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는지, 또 이슬람이 확산이 되면 왜 모든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 시대, 이 시대 대한민국 안에서 이슬람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이것은 영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성도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어쩔 수 없이 택했어요. 제가 이걸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몇 차례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7년 환란기가 발생하기 전에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거다. 그래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그 침략 국가로 러시아와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들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목. 자, 이런 가운데 그 다음 그림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란 옆에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지금까지 호메이니의 이 혁명 이후에 이란이 완전히 적대적인 그 미국에 대한 그런 정책을 펴면서 이슬람 원리주의 여기로 돌아가서 아주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이스라엘 위협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무장 테러 이런 단체들을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프가니스탄까지 이슬람 원리주의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아프가니스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오사마 빈라덴이니 이런 그 조직들, 단체들 지금까지 숨겨주고 그 다음에 지원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 세력이 확장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분명히 이번에 이제 마련이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쪽으로 세상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징조가 아니겠느냐. 이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맞이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다 이제 하늘로 채 올라가게 되면, 얼마 지나서 이 땅에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철권 통치, 전체주의 독재 세상이 이 땅에 이제 오게 되면서 이 땅이 말 그대로 준 지옥의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처단해야 되는 적그리스도의 친위 부대가 필요해요. 그 친위 부대가 성경적으로 봐서는 이슬람이 될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것들을 특별히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 환란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수많은 순교를 당하는 이와 같은 환란기 성도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7장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가서 보시면은, 그 당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 참수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베, 이제 7년 환란기 때 목이 베이는 그런 사람들의 그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안에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그런 자들이다. 아시는 것처럼 7년 환란기 그 기간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래서 순응하지 않는 이와 같은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자들을 무자비하게 참수형을 통해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바로 이슬람이다, 세계적으로 사람의 목을 쳐서 사람을 죽이는 이와 같은 단체나 국가나 아니면 민족 아니면 종교는 이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기 때 가장 극심하게 이렇게 성도들,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이렇게 압제하고 죽임에 처하도록 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이슬람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그림 다시 한번 보죠. 여기 가서 보시면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을 목을 쳐서 죽이는 한 4, 5년 전에 21명인가 목을 쳐서 죽이는 저런 그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이제 되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오늘 목사로서 영적인 기상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이슬람의 확산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세상적으로 아니면 세속적인 그런 직업 면에서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교수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나이가 젊은 시절에 유학 가서 직접 여러 나라에서 온 무슬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이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또 목사가 된 이후에는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제 아이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땅 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휴거받기 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그런 세상으로 남으려면 합법적으로 이슬람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이게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염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슬람이 무엇인가를 직접 체험을 한 제가 지금 만 62세가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 나이 63세인데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인생을 그래도 꽤 많이 산 그런 사람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해서 이렇게 주는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막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막지 못하게 되면 점점 더 혼란한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난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외국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기 바로 전에 약 400년 동안 3,500년 전에 한 400년 전쯤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이제 내려가서 그래서 점점 불어나면서 결국은 노예 생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쯤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그런 그 인도자의 인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서 국가를 형성하게 됐어요. 자, 이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알려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의 그와 같은 그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규범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보인 이와 같은 그 토픽이 뭐냐, 억압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면 종들이 있잖아. 이런 종들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소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약자들, 이 약자들을 반드시 배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모세오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3장 9절 가서 보시면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으므로 나그네의 심정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그네, 특별히 외국인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이거 한 번만 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도 있고 레위기 19장 34절에도 있고 신명기 10장 19절에도 있고 똑같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주세요. 자, 그러니까 나그네나 외국인이나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금처럼 아프가니스탄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난민들이 생기고 할 때 도와줘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나그네나 외국인에 대한 그 배려에는 제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제한 조건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제한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목사들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이스라엘 백성과 어울리며 그 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들에게 무언가를 배려하고 이들을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는 거지 이 전제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그러면 나그네와 외국인을 배려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조건 수용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과 어울리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야 그래야 이들을 배려하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냐?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난민들이 생겼고 특별히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 중동 지역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그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멘에서도 난민이 발생하고 시리아에서 난민이 발생하고 수백만 명이 유럽에 진출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저 그림을 가서 보시면 저게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성인데 이슬람, 저 여기에 있는 게 다 사람이에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저기를 침범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유럽이 완전히 이슬람의 장악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 여러분 아라비아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그게 이 이슬람 국가나 이런 걸 칭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완전히 장악을 당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 유라비아가 되었다. 유라비아. 유럽하고 아라비아를 합쳐서 유라비아가 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유럽이 이제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슬람 난민들 이제 수용하고 나면서 유럽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슬람 난민 거주구역을 만들어 이슬람의 종교적인 율법, 샤리아법이라고 한 이런 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는 이슬람 이런 그 사람들이 게토, 이슬람끼리만 모여 사는 것 같은 그 게토 지역을 이렇게 형성을 해갖고 문제가 생기면 경찰도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러한 그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는 이러한 그 어려운 일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저 유럽 이렇게 얘기하면 아 뭐 고대 뭐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뭐 이렇게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유럽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 지금 1944년 이렇게 2차 세계 대전 일어나고 할 때 그런 그 유럽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2016년 가면 그냥 거리에서 시간만 되면 저 이슬람 교도들이 그냥 거리를 가득 메우고 그러고 가서 알라 이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냥 공공연하게 목격이 되는 이와 같은 지금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완전히 이슬람에 의해서 이제 장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미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미국도 저기는 지금 미국의 국회의사당이에요. 시간이 딱 되면 그러면 저 모슬림, 무슬림들이 그러고서는 저렇게 뭐 사람들 의식 전혀 하지 않고 그러고서는 엎드려서 저렇게 예배 드리는 이런 일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냐? 오바마 때문에 이슬람 무슬림 대통령이라고 하는 오바마의 이민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도 저렇게 어려움을 지금 겪는 이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 가서 그림 가서 보시면 여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긴다.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인 그런 국가에서 여기 나서 보면 이슬라믹 레이프 오브 유럽 이렇게 돼서 여인들이 강간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표제로 유럽이 강간을 당한다 지금 그렇게 해서 저런 그림과 잡지에 이런 사진들이 지금 막 나오고 할 정도로 이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테러, 강간, 특별히 여자들이 밖에 나다니지 못하는 여러분 이번 뉴스에도 들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여인들이 밖에 나가질 못한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자살 폭탄 테러가 생기고 이슬람이 성향하는 곳에서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반복해서 자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런 난민들을 수용하는 국가의 국민들이 아무 대책 없이 감정적으로 불쌍한 아이들 몇 명 이런 그림 보여주고 이러면 그냥 감정적으로 그들이 불쌍하다는 그런 이유로 받아들이고는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이 땅에 한번 들어오면은 나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자, 가서 보시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런 일들을 주동하냐? 좌익들이 주동을 하는 거예요. 피난민, refugees welcome 이렇게 해갖고 그러기나 다 인권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선 다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림도 한번 가서 보죠. 다음 거 가서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좌파 연예인들, 좌파 정관 정치인들 그래서 보니까 아마 정우성이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항상 난민 수용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는 아주 편한 제일 좋은 그런 집에서 지금 살면서 그러면서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민 수용해야 된다, 난민 수용해야 된다. 여러분, 난민들이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나라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런 연예인이나 누가 사는 그런 부자 동네에 들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돈 없고 힘없는 사람만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8월 24일 뉴스일 기사에 이런 댓글이 이제 달렸어요. 정우선님 집으로 가세요. 그분은 난민들 반드시 정우선님의 집으로 가라. 그분은 난민들 반드시 받아주실 겁니다. 이런 댓글이 이제 올라왔어요. 아마 거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방송에서 난민 수용 입장을 밝힌 정우성 씨와 현 상황을 풍자한 이와 같은 댓글이 아니겠느냐. 본인들은 자기 집에 수용하거나 하는 건 원치 않으면서 그래서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고 하면 결국은 누가 고통을 당해요? 힘없고 돈 없고 약자들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슬람 체제에는 왜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렇게 시행을 하는 그런 국가들이에요. 이런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다. 이 말은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정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너무 무지하고 성도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목사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이와 같은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올바로 정치하라고 말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다, 종교 분리의 원칙에 벗어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 그대로 무지한 그런 발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교 분리라고 하는 건 뭐냐, 국가가 헌법에다 이 종교를 반드시 이 나라의 국교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원칙을 두지 않는 거, 이게 종교 분리예요. 이게 종교 분리. 그래서 미국인이, 유럽인이, 우리 대한민국은 100% 완벽하게 종교 분리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슬람 국가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국가가 뭘 요구해요? 이슬람만을 국가의 종교로 채택을 해야 된다고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또 양심의 자유다 이런 것들 적어놨지만 그게 다 적어만 놓은 거지. 사우디아라비아니 이란이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이거 가서 보시면 100%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직 이슬람만 믿어야지 다른 거는 어떻게 다 죽이든지 처형하든지 내쫓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치와 종교가 일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호메이니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고 이런 나라의 특징이 뭐냐, 종교가 저 위에 있고 정치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종교가 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이 그 밑에 있어서 종교 권력자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정치 권력이 가진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그게 이슬람 국가의 시스템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정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정 국가 아니면 신정 통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정 국가,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국민들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결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봤고 들어도 못 봤고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이슬람 이거 외에는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시스템에서 지금까지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해 준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종교일치, 본인들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오직 이슬람만 믿어야 된다는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자유로운 그런 국가에 들어와서 이 국가가 요구하는 양심의 자유, 이런 종교의 자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것들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일치해서 우리는 샤리아법을 만들고 우리 구역은 우리가 다스리겠다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존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이 어떤 국가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도 자유를 누려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도 자유를 누려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건데 누려본 사람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누려봐야 아, 이 자유가 좋으니까 저 사람에게도 저런 자유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 사람들이 경전으로 삼고 있는 꾸란, 코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코란의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 경전 자체가 이슬람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거짓말을 하든 어떤 악한 일을 해도 좋다는 등 비윤리적인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그 경전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악한 일을 진행을 해도. 예를 들어 자살 폭탄 테러 이번에 이제 발생해서 거의 90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를 냈잖아요. 이 ISK 이런 그 이슬람 그 극단주의적인 그런 그 회원들이 되면 이들을 어떻게 하냐? 아랍권을 장악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이렇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살 폭탄 테러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살폭탄 이걸 테러를 일으켜서 아이들을 이제 시키거나 이렇게 이제 남자아이들을 이렇게 시켜갖고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 예쁜 여자들은 이제 죽으면은 그 이슬람의 천국이 어떤 사람은 네 개 있다고 어떤 사람은 일곱 개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등급의 천국이 있는데 이렇게 자살폭탄 테러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남자아이가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예쁜 여자들은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천국에 간다고 믿고 그렇게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남자아이들을 전투원으로 길러낸다. 이렇게 되면서 이 무함마드, 우리가 보통 모하메시라고 이야기하는 이슬람의 이제 선지자라고 알려진 이 사람의 언행록이 하디스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여기 책에서 말하는 천국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슬람은 교리상 네 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인 거예요. 일부 다처제. 또 이슬람 천국에 가면 남자들은 무려 72명의 아내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아내들은 성관계 이후에 다시 처녀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72명의 아내들을 한 남자가 상대하려고 하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72명의 여인들을 상대할 수 있게 100명분의 이 정력도 천국에 가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불신자를 살인하다가 죽은 무슬림은 이 천국에 심판이 없이 들어가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이제 이 사람들 들어가면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신자들 또 특별히 이슬람의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뭐 자살 폭탄 테러니 뭐 이런 거 살인하다 이렇게 죽으면은 심판도 받지 않고 그런 천국에 딱 들어가서 많은 여인들에 둘러싸여 산다고 하는 이와 같은 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슬람 그 믿음이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인류 사회를 구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유라고 하는 거, 양심의 저 이런 걸 이걸 뭐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걸 시행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그 꾸란이라고 하는 경전 자체가 또 무함마드와 같은 언행록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면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하게 되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는. 자, 반면에 우리 성경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 기도해라. 마태복음 5장 4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제, 이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거다. 우리 예수님이 신약시대를 이제 와서 여시면서 놀라운 걸 발표했어요. 뭘 발표했어요? 카이사라의 것들은 카이사라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21절 이게 뭐예요? 정교분리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신정정치 이렇게 해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원칙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시행을 했지만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교분리가 이루어진다. 카이사라의 것들은 카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역사를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뭐냐?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 이게 뭐예요? 신정정치, 신정정치 국가, 그렇죠? 신권정치, 정교분리가 미이행이 되지 않은 미이행, 이렇게 되면 그 국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기독교가 이제 온 세상에 이제 퍼져나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D 313년에 이교도들이 이제 밀려 들어가면서 이런 이교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콘스탄티이라고 한 사람이 기독교 공인이라고 한 이런 쇼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콘스탄티인 누구냐?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도 받지 못한 콘스탄틴이 기독교 공회를 여러 개 열어갖고 그 공회의 수장이 돼서 심판해,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 여러분, 알고 있는 니케아 공회 325년에 삼위일체 논쟁이, 여기에 제일 맨 위에 가서 판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콘스탄틴이에요. 근데 콘스탄틴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이 거기에 맨 위에 있는 대법관, 지금처럼 대법원장이 돼갖고 이게 옳다 저게 그렇다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기 이제 시작한 겁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기독교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국가가 교회를 관장하는 국가교회 시스템인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관장하고 국가의 수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런 악한 시스템이 이 전체 유럽 사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다가 이제 천주교회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천주교회는 전적으로 누구에 의지하고 있냐?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에 의지하고 있어요. 천주교회 거의 모든 교리, 연옥교리, 마리아 숭배교리 등등 이런 모든 교리를 누가 확립해 줬냐?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확립을 해 줬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와 같은 교리를 가지고 천주교회가 뭐를 만들었냐? 국가가 교회를 관장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게 역전이 되면서 교회가 국가를 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려,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을 교회 국가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가나 교회가 무력을 사용해서 국가교회 아니면 교회 국가에 순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람들, 어거스틴이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된 자들의 주장하는 게 뭐냐? 양심의 자유를 갖고 싶다. 왜 우리가 천주교만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갖고 믿음의 자유를 달라고 요구한 그런 모든 사람을 다 이단이라고 해갖고 다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일이 중세 암흑시대에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황이 온 세상에 권력을 다 차지하고 국가의 황제를 탄핵을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는 그런 일이 AD 1000년, AD 1100년경에 발생을 해서,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 역사 배울 때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카노사의 굴욕. 교황 그레고리 7세하고 황제 하인리 4세가 이제 대결하다가 결국은 황제가 져가지고 그래서 알프스의 그 카노사의 그 겨울철에 거기 가갖고 교황 앞에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석고 대죄하는 이런 일이 중세 암흑시대에 발생하니까 교황이 다스린 천주교 체제가 국가를 완전히 누르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이런 와중에 교황이 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거 기독교 아닙니다.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그래서 전 세계 로마 제국의 수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교황이 다스리는 이 체제, 세상 체제가 예수님이 이야기한 천년왕국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무천년주의를 천주교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문에 말 그대로 무고하게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국교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이러한 신정정치 아니면 신권정치 국가교회 아니면 교회 국가 시스템은 무려 천년 동안, 천년 이상 유럽에서 이제 성향을 하면서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옥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다 죽여버리거나 처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자행해 왔어요.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가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요한 캘빈 등 개신교 지도자들 역시 신정국가를 주장하고 실제로 요한 캘빈 같은 사람은 제네바라고 하는 스위스의 그 도시에서 말 그대로 철권 통치라는 게 지금의 샤리아법 같은 거 이런 것을 제네바에 강요를 한 거 제네바 시민들에게 이렇게 해갖고 여러 사람을 죽이는 일에 칼빈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돼 있다. 이건 역사가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에 가서 신정정치, 신권통치라고 한 그런 난을 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대의 신정정치의 전형으로는 칼뱅, 칼빈의 제네바 지배, 그 다음에 현대의 신정정치로는 혁명, 호메이니 혁명 이후의 이란 정부가 있다. 이게 신권정치예요. 이게 신권정치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같은 그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오직 천주교만 믿어요. 다른 거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국가교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국은 헨리 8세 이후에 영국의 성공에 영국의 국교회만 믿어야 되는 거 다른 거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오직 장로교만, 독일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3개국 이런 나라는 오직 루터교만, 그거 외에는 다른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른 신앙이 허용이 안 되니까 비국교도들, 영국의 비국교도들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분파가 청교도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왜 꼭 영국의 왕이 수장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의 그 종교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중에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 역시 신정정치를 하다가 미국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중통치, 그래서 성도들을 다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침례교회가 굳건하게 이게 형성이 되면서 1781년에 세계 최초로 신앙의 자유가 명기된 미국의 자유헌법이 공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이와 같은 자유헌법 이거를 자기들 나라의 헌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것과 같은 자유헌법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하자 이래서 그런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정교 분리가 100% 이루어져서 국교를 지정할 수 없는 그래서 이와 같은 국가로 이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거 이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근데 중세 천주교회 그다음에 중세 개신교회는 정교 일치를 주장해서 그 결과 이들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고 어떤 사람들이 죽었냐? 말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읽고 성경에 따라서 내 양심에 따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습니다 이거 주장한 성경 신자들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말 그대로 무고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중세에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듯 천주교, 그 다음에 교황체제, 국가교회 아니면 교회 국가가 이제 형성되는 이런 시점에 7세기경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교가 이제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뭐라고 주장했냐. 다른 모든 신은 부정해야 되고 오직 알라만을 우리가 유일신으로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슬람 혁명, 그 당시로 얘기하면 이슬람 혁명이죠. 이걸 일으켜갖고 그 군대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죠? 스페인까지 다 이제 침입을 해서 들어가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란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이걸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코란이냐 죽음이냐 다른 거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정일치. 정교와 그다음에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정교일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코란을 선택하든지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없나 아니면 죽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이슬람이와 같은 군대 침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천주교와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와 같은 단체 아니면 뭐라 그럴까 교회라고 이야기할까 이게 뭐예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교일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정정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는 아니지만 실제로 종교의 역할을 하면서 20세기에 1억 명 이상의 사람을 죽인 이와 같은 단체 아니면 사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특징이 뭐예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주지 않고 국가가 통제하는 대로 따라야만 목숨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 정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 정부가 인간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부인하면 그게 천주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아니면 공산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인간이 만든 정부가 인간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일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 그 국가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이와 같은 그 살인이라든지 엄청난 그 비극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명백한 것과 같은 증언이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이슬람이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좀 상황이 어떤가 이런 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이슬람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상황은 어떠하냐. 참 묘하게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2021년 올해 8월 13일에 그러니까 이 탈레반의 카불 점령 사건 또 이번에 무슨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거 말고 뭐 아프간 난민 실온 이런 거 생기기 전에 8월 13일에 굿TV라고 하는 데서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보도를 냈더라고요. 국내 이슬람 세력 확장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그 제목에 이와 같은 그 방송을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 스크립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슬람의 활동을 보면 처음에는 할랄 음식 등 식품을 앞세워 문화로 침투한 뒤에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펼치며 세력을 확장합니다. 자, 이슬람의 이 전체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이슬람 인구는 현재 18억 명입니다. 18억 명이고 법무부와 그다음에 한국 이슬람 이슬람교 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무슬림 인구는 5월 기준으로 26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한 5천만 명쯤 된다고 하면은 약 0.5% 정도가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등록되지 않은 사람 다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체조하 이런 거 다 따지면은 어쩌면 1%가 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많은 수치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 2008년 대비해서 한 11년, 1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115%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슬람 이 교인들이 무지만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인구 증가세에 따라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도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해서 현재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23곳의 모스크가 등록이 돼 있고 무슬림의 기도처인 무살라라고 하는 데는 지금 공식적으로 221개. 근데 비공식적인 것까지 따지면 어떤 사람도 수천 개라고 이야기, 이 무슬림들의 기도처가. 자, 이슬람 전문가들은 문화로 둔갑한 이슬람 사원과 기도처의 증가를 단순 포교 활동만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이슬람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이만석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스크가 늘어난다는 건 사실은 그 사회를 점령하는 전략 중에 하나고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세워준다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드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사회를 점령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징표가 모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슬람들의 목적과 사명이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 정착을 위한 1차적인 방법이 사원과 기도처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백석대학교의 장운태 교수라고 하는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공연한 장소를 마련하고 확대가 되면 그 지역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작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그 인구가 이슬람 인구가 1%가 나오면 자기들 나름대로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한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고 정착이 되면 해당 지역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또 전문가들은 무슬림의 특징이 이슬람 교리와 상충되거나 반대될 경우 돌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늘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점잖게 이렇게 행동하다가도 이슬람 교리나 이슬람 신앙이나 이슬람 행위에 대해서 반대를 표할 경우에 그들은 한결같이 적대적인 그런 세력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달려들고 그러고서 엄청난 뭐 말 그대로 테러 행위 같은 걸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확장과 더불어 발생하는 지속적인 범죄 증가로 인해 해외 주요국은 이슬람 정책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라크와 이란 등 이슬람 7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오바마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이슬람 문제가 이제 확산이 되니까 이렇게 위험한 그런 국가들 거기에 이슬람 들어오는 건 반대하는 이렇게 이제 돼 있고 프랑스에서는 지금 유럽의 국가들 중에 가장 어려운 그런 국가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모로코니, 알제리니,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슬람 그 세력들이 몇백만 명이 지금 들어와서 말 그대로 프랑스가 지금 엄청난 공격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는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하느냐. 여러분 옛날에 무슬림 난민 청년이 이 자기들의 그 무함마드 그 선지자, 이 선지자를 풍자하는 그런 풍자 만화를 수업에 사용했던 그런 이유로 중학교 역사 교수에 목을 베어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목을 벤다고. 이게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프랑스 정부는 이슬람 억제 정책을 지금 펴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규제 조치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몇백만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국내에서도 이슬람 인구가 확산이 되고 있다. 중요한 거는 무슬림이 모두 급진적인 폭력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극단주의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우리가 미리미리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중요한 요새 뭐 차별금지법 이거 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슬람이든 뭐든 무조건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가 차별하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샤리아법을 강행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거 우리 국가가 수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차별금지법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면 법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평등하게 돼야 된다. 그 사람들이 샤리아법 하겠다면 샤리아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이런 의견까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런 거 제정하는 거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슬람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법을 만들어 나가면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덜커덕 만들어 놓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이와 같은 족쇄로 돌변해서 오히려 우리 자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종교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국가 안보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와 정부의 대책이 대단히 시급하다. 이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이슬람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느냐? 첫 번째, 이슬람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정말 한 10년, 15년 전에는 그런 풍경, 제가 대학에서 있으니까 10년, 15년 전에는 이슬람 학생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가는 데마다 이거 다 쓰고 이렇게 나와서 또 시간이 되면 이렇게 머리 숙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은 그냥 쉽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요사이 이슬람권 출신들의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이슬람을 알리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약 100명의 무슬림 유학생들이 있고 이들은 대학 건물 내 기도실을 중심으로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슬람 영화를 상영하거나 이슬람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카이스트의 경우는 최초로 이슬람 동아리가 정식 등록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을 소개하는 각종 한국어 책자, 영어 포스터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의 문화를 알리고 있는데 여러분 수능 시험 보면 외국어 있잖아요. 제2외국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아랍어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아이들이 쉬우니까 그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걸 선택하면은 아랍 교사들을 초청을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랍 교사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들어오게 되면 이슬람 포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이슬람을 믿도록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슬람 세력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유학생들 중에는 이슬람 교단 조직의 지도자, 우리나라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목사 같은 사람을 이슬람은 임맘이라고 부릅니다. 임맘. 그래서 그 임맘급이 되는 그런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임만급의 이슬람 선교사들이 상당수 지금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의 활동이 문화 전파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 이슬람 문제만 나오면 벌써 뭐 어디 어디 대학교 뭐 거기에 중동 전문 교수다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한결같이 이슬람에서 좋은 얘기만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많은 경우 이슬람 장학금을 받고 그 나라에 가서 학위를 받고 그러고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 좋다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앵무새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 꼭 패널로다 데려다가 이렇게 종편이 이런 데서 그런 사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듣는 사람, 아, 이슬람은 극도의 몇몇을 빼고는 참 좋은 사람들이야. 이런 인상을 이제 받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는 걸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런 나라에 와서 적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이제 대학가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한국 여성들과의 결혼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이 전파가 되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명까지 공식적으로 아내를 둘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뭐 유학생으로 오든 아니면 이쪽에 와서 일을 하다가도 이제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한국인 여자를 아내로 두고 그래서 아이를 강제적으로 이제 낳든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부터 강요를 하는 거죠. 이슬람의 코란 또 거기 예배에 참여하는 거 이런 거 강요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에. 그래서 데리고 가면 거기 부인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올 때는 다 싱글로 돼 있는데 가면 부인이 몇 명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의 확산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슬람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슬람 금융이 한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중동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 국가에 무슨 뭐 커다란 뭐 돈 필요가 있다 이러면 우리가 무이자로 대주겠다. 무이자로 대주는데 조건이 뭐냐. 뭐 이슬람 모스크를 하나 세운다든지 뭐 이렇게 이슬람 뭐 기도처를 세운다 이런 거를 정부가 좀 협조해라든지 뭐 지방단체가 협조하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슬람 만의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저 다음 그림.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 가서 보시면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모여갖고 말 그대로 뭐 알라에게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 차가 다니든지 사람이 다니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시간만 딱 돼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저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어느 면에서 맹신을 하는 이와 같은 여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산다는 걸 기대한다는 것이 그게 대단히 어려운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이슬람 문제 가운데 여러분 대구에 이슬람 사원 건축하는 거 이거를 여기 그분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서명 운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 문화와 동화되지 않고 않는 이슬람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 이분들이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 원래 어떻게 써야 되냐? 우리 헌법에 동화되지 않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남의 것 전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다른 어떤 불교도나 누가 있는 거 그분들의 그 신앙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서 복음은 전할 수 있어도 그렇죠. 그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지. 자유를 억압을 해갖고 반드시 기독교를 믿어. 이런 일은 예수님이 원치도 않고 참된 기독교에도 행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그게 아니거든.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꼭 자기네식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럼 이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가 어떻게 됐는가 잠깐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북대학에 유학 온 무슬림이 가정집을 이제 여러 회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가서 보니까 어디에 나온 거냐. 아가페 목장의 그 블로그에서 이걸 다 요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입한 가정집을 기도처로 삼고 하루에 5번 예배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모르게 더 집을 구입해서 주거 밀집 지역 한복판에 2020년 9월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전격적으로 이슬람 건축 사원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집회 장소에 드나들 때 많게는 70명, 80명이 드나든다. 그 장소를 중심으로 집을 아예 사서 들어오는 무슬림 유학생들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동네 길가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 중 한국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고 무슬림 주민들만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슬람 포비아가 생기니까 무서워하고 벌벌 떨기 시작하고 이슬람 절기에는 집 마당에서 음식하고 축제를 벌이고 소음을 내고 음식 냄새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코로나 방역 기간에도 방역 지침을 어기고 수십 명씩 모인다는 거예요. 수십 명씩. 정부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야. 교회만 와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이런 모임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 건축처 주변에는 사는 대구 대현동 주민들은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특별히 국내에 들어온 그 무슬림들 가운데 이 테러리스트, 말 그대로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로 지목이 돼서 이렇게 집행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명단까지 나오는 거예요. 2020년에는 카자흐스탄 사람, 이 사람이 테러 지원 단체 이거에 이제 가입하고 이래 갖고 징역 얼마를 받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2020년 9월 9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사람 39살 역시 테러 지원해 갖고 징역 2년을 선고. 우리나라 재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다음에 2020년 10월 18일에는 역시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테러 지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러니까 이게 테러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테러를 실제적으로 하다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렇게 징역을 1년, 1년 반, 2년을 지금 선고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요약이 돼 있는 거예요. 이슬람 신자들이 거주한 곳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 첫 번째, 사원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이 되고 주거지를 중심으로 근처 무슬림 상점, 할랄 음식점들이 입점을 하게 되고 무슬림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더 많은 무슬림들이 몰려들어오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강릉이나 이런 지역에도 여러분 만 명 단위의 이슬람 이 무리가 모여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다음에 무슬림 집단 거주 지역이 이게 개토화가 된다. 이슬람만 사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치안이 불안이고 밤거리 여자들 밤거리 나다닐 수 없어요. 이국적 환경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 지역 주민 우리나라 국민 아니에요. 국민은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무서우니까 집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 집을 버리고 떠나면 그 집을 누가 사요? 또 무슬림이 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점점점 이게 세력이 확산이 돼서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집단 거주지인 안산의 다문화거리도 사건 발생 시 경찰차 두 대가 기본적으로 출동할 정도가 돼 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구 지역에만 무슬림 신자가 4,800명 이상 지금 거주하고 있고 대구 지역 대학교의 무슬림 유학생이 약 8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요약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슬람 사원 반대하는 이와 같은 청원이 올라오고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불법 체류하는 거 다 받아주잖아요. 일본은 불법 체류자는 가차 없이 추방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슬람 예, 일본 내 지금 이슬람 인구는 외국인 다 포함해서 12만 명이다. 12만 명 인구가 예, 약 1.2억 정도 이제 되니까 0.1%. 우리나라는 지금 미니멈 0.5, 많게는 1% 정도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슬람에 대한 이와 같은 정책이 느슨한가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일본하고만 비교해봐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이제 탈레반 점령 사건이 이제 생기면서 약 200만 명의 난민이 또다시 발생할 거다. 이들의 대다수가 어디로 갈 거냐? 뭐 보나마나 유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유럽. 근데 유럽만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가 400명 정도를 벌써 받아들였거든요.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이와 같은 난민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또 이렇게 난민들 불쌍하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무엇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난민이든 외국인이든 뭐 누구든 받아들이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그 조건은 뭐냐?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다섯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슬람에는 보통 이 사람들이 믿는 거를 다섯 개의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재미있게 이슬람이 들어가면 생기는 다섯 개의 문제를 다섯 개의 기둥으로 이야기해서 첫 번째 반드시 테러가 발생합니다. 이슬람이 밀집하게 되면 두 번째 일부 다처제가 반드시 생기게 돼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어려움을. 세 번째 여성 인권이 탄압을 받게 돼요. 네 번째 아이들 인권이 탄압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마을과 도시가 개토화가 되는 이런 일이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먼 역사가 아니에요. 지난 20, 30년에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시행하려고 하냐? 이슬람 원리주의 샤리아법을 자기들 구역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집단 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또 어떻게 하느냐?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석유 달러를 가지고 이슬람 확산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모스크를 무료로 지어주겠다, 뭐 문화원을 지어주겠다 이런 작전을 가지고 유학생들 이렇게 이 땅에 이제 파견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슬람이 이제 확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이슬람이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고 유럽에서 발생하고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닐 거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그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온 국민이 인지를 해야 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국무총리, 그다음에 시장, 군수, 도지사 할 거 없이 국민들,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목사들,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법적인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그러면서 선별적으로 아주 최소의 숫자만 우리가 이슬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야 그래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조금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목사들, 그다음에 교인들 저와 여러분이 휴거가 발생하기 전에 조금 더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 오라고 하실 때 올라가기를 원하시면은 그럼 합법적으로 이슬람이 확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간이라고 하면 이슬람보다 북한 주민들 그 인권에 더 많은 신경을 쓴 뒤에 여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슬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앞뒤가 이제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자유헌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런 체제가 이 땅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새로운 국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체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 이걸 아주 굳건하게 하면서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유입니다, 여러분. 평등이 아니고 자유예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애를 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청원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